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3박 4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 앞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남은 육신의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이 세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 중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희들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사오니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녀들의 마음속에는 더 큰 확신으로 다가설 수 있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방황하는 심령들 굽어 살피시고 친히 이 시간 사랑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남은 육신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에 의지하오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시작하는 말씀으로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034페이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4절 5절은 건너서요. 6절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예. 2700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오늘 저녁 시작하는 말씀으로 읽은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먼저 함께 읽은 6절,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 강당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가까이 계실 때가 언제일까요?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는 어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성경책을 통해서 만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간 역사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동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도 계시고 아마 처음 이 수양관에 오셔서 성경을 배우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마 내 삶 가운데 이번이 3박 4일의 일정 속에서 오늘 셋째 날, 이 3일 동안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눈만 숙이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내 눈앞에 있지 않아요? 얼마나 만나기 좋은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저도 꼭 30년 전 만 10년 동안이나 교회당을 다녔어요.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 포기했어요. 아, 나는 못 믿을 사람으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10년 동안이나 애를 썼구나. 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절대 예정이라는 교리를 자주 들었어요.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을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는 지옥 갈 사람으로 정해졌는데 괜히 교회를 10년간이나 열심히 다녔는 모양이다. 그렇게 포기하고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국에 있는 저를 갈고리로 딱 꿰어갖고 석 달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서 말씀을 배우는데 첫날 5분 동안 말씀을 배우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가서 뭐라고 표현했냐. 이번 성경 강연회에 가서 5분 동안 배운 내용이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다닌 우리 교회에서 배운 내용보다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면 우리는 놀라운 영생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매는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런데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를 불러야 되는데 그 부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이 하냐. 이런 마음의 상태로 부르지 않고 이런 마음의 상태로 찾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그게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악인이 그 악한 생각을 버리고 죄인이 그 죄를 버려야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널리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정관념이라고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도 내 생각을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나는 이런 하나님만 믿을 거야. 나는 이런 하나님. 수양관 올라오기 전부터 딱 정해놓고 오세요. 그래갖고 그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받아들여요. 그걸 이제 고정관념이라고도 하고 좀 쉽게 표현하면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일까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일까요? 하나님 일찍이 이사야서 55장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을 피조물인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강건하면 7, 80년 사는 인생의 생각에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려고 하면 절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겠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오픈 마인드라고 그러죠. 예, 열린 마음으로 들으면 구원 못 받을 분이 없어요. 혹시 오늘 오전까지 말씀을 들으시고도 아직 확신이 없는 분들, 뭐 오늘 오전 말씀 듣고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더 확실하다는 것을 체험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하는 부분, 제가 읽었던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생의 축복을 받는 방법, 구원을 받는 방법, 죄사함 받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왜 이 강당에 앉아 계세요? 저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앉아 계세요? 아니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기 위해서 지금 이 강당에 앉아 계십니다. 아마 수양강까지 오셨지만 강당 밖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은 귀 기울여 듣는 분이에요? 안 듣는 분이에요? 안 듣는 분이에요.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벗어났죠. 구원 받을 수 없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왜 영혼은 죽지도 않고 우리가 죽어도 몸 밖에 나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산다고 그랬는데 영원히 산다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영혼이 죽는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처럼 죽었다 살아났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상태를 영혼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아마 에덴 동산 말씀을 배우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성경책 읽어보면요, 아담은 죽기는커녕 930살을 살았어요. 창세기 5장에 보면 930살.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안 죽고 930년을 살았을까?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고만 말씀하셨지 네 육신이 죽으리라고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육신 두 글자를 넣어서 읽어요. 왜 안 죽었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는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자기 생각을 고쳐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이 죽는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무엇이 죽는다고 하셨는지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에스겔 18장 여기 잡으시고요. 이사야서 55장은 잡으셔야 돼요. 에스겔 18장 4절 에스겔 18장 4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범죄하는 무엇이 죽는다고요? 아, 하나님은 영혼이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의 육신이 안 죽고 930살을 살았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엇이 죽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쭉 읽어가면 아, 범죄하는 영혼이 죽으리라. 아담이 무슨 범죄를 했지요? 창조주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 여러분,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자식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지요.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얼마나 무서운 죄냐? 로마서 5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찾지 마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죄는 모든 인생이 죽는 죄로 나타났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에도 있는 말씀이죠. 왜 모든 인간이 다 죽을까요? 첫 조상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나 억울하다. 아담 할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을 때 구경도 안 했는데 왜 내가 죽지? 할아버지 따잡수세요. 나 옆에서 거들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은 억울하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말씀 들으니까 내가 죽는 것은 아담 할아버지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은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특히 묘하게 이 강당 안에 2,000명 가까운 분이 앉아 계신데 다 똑같은 죄를 졌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짓는 죄가 무슨 죄인지 아세요? 짓고도 잊어버리셨네. 다 똑같은 죄를 졌다니까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 죄 진 것까지 할까요? 내가 그 죄 졌으니까. 부모님 말씀을 불순종해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불순종한 죄보다 더 먼저 짓는 죄 있는가 보세요. 부모님 말 듣기 전에 담배 피셨어요? 술 퍼마셨어요? 아니에요. 말도 못할 때, 그러다니도 못할 때 어떤 불순종의 죄는 지는지 아세요? 저 꼭지 깨물지 말라고 하면 꼭 깨물러요. 그건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죄인에 대해서 2시간 반 가까이 배우셨어요. 특히 시편 51편 5절 다윗왕이 고백하지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 죄가 바로 무슨 죄냐?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제 저녁 2시간 반 넘게 배운 그 죄인의 뜻을 오늘 배운 말씀과 연결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죄인이냐? 영혼이 죽은 상태와 같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각기 제 길로. 그것이 죄 짓는 길이었어요. 그대로 놔두면 전부 다 지옥 낭떠러지로 떨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이 말씀 앞에 불러 모으시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구원받을 기회를 주셨어요. 아까 잡은 옷이라고 한 이사야서 53장 55장 3절 말씀은 그 약속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까 여기까지 읽었지요? 그 다음 같이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변해요,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변치 않아요. 오늘 우리의 죄를 언제까지 사해놓으셨다고요? 영원히. 아주 잘 들으셨네. 목소리가 왜 그렇게 갑자기 커지셔요? 아, 그냥 언제까지 온 게 영원히. 예. 영원에 대한 확신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손을 빌어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 약속대로 오늘 영원한 속죄를 받으신 분은 언제까지 받으셨습니까? 영원히 받았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마지막 말씀을 처음 성경을 배우는 분들은 좀 이해 못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영원한 약속을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고 했을까?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왜 다윗에게 허락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 족보가 그렇게 시작돼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태어나시고 다윗왕의 가문에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예수님 태어나기도 700년 전에 약속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오늘 시작하는 말씀으로 왜 이 말씀을 읽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오늘 오전 배우셨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관원,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2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의 그를 빌어서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오직 천국 가는 길은 거듭나는 길밖에 없다. 바로 영원한 언약의 주인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그러셨죠. 2000년 전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강당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도 없는데 갈 수 있겠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고 또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 속에는 실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다. 거듭난다. 아주 쉬운 우리말이에요. 한 번 태어난 사람이 또 한 번 태어난다. 그래서 영어로는 born again, 중국어로는 중생, 무거울중자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럴 때는 무거울중자가 아니라 거듭중자라고 합니다. 중복된다, 중첩된다. 그럴 때도 똑같은 한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중생, born again, 거듭난다. 자, 예수님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을까? 거듭나는 방법도 성경에 구체적으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1900년 전 베드로 사도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거듭날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편지란 것을 곧 알 수가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그랬으니까. 만약에 거듭날 분에게 보냈다면 너희가 거듭날 것이 그랬겠지요. 1900년 전에도 이 땅에 거듭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니 썩지 아니할 씨로. 썩어질 씨로 거듭난다고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다고요? 썩어질 씨로는 거듭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썩어질 씨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거듭나지도 못하는 썩어질 씨를 뭐 하려 거기다 설명해 놨겠어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썩지 아니할 씨가 무엇일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무엇이 썩지 아니할 씨죠? 예, 말씀해도 맞고 하나님의 말씀해도 맞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면 글자 한자도 안 틀리게 말하신 분이죠.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거듭나는 것이냐? 이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늘 저녁 말씀을 들으시거나 또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들으셔도 아마 상담으로 가셔갖고 상담하시는 분에게 나 거듭났는가 안 났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물은 분이 계셨을 거예요. 왜 그런 분이 나오냐 하면 말씀을 듣기 전에 무엇이 거듭나는지를 모르고 들으시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를 몰라요. 어제 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도 분명히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났다는 것은 자기가 가장 확실히 안다. 자기 양심으로 거듭났다는 걸 안다. 그런데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채 말씀을 들으면 거듭났는데도 모를 수 있고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거듭났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좀 더 확실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어제 한번 읽은 말씀이지만 1절 2절만 어제는 길게 읽었지만 오늘은 짤막하게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103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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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야서 59장 1절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죄가 털끝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려고 하면 왜 못 가는가,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준다고 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 읽으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특히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죄인으로부터서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으로 거듭난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었고 죄를 짓기 전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죄로부터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인이 거듭나면 천국 갈 의인이 돼요. 죄인은 지옥 갈 죄인인데 거듭나면 천국 갈 의인이 돼요. 또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있는 분이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왜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이 가로막는다고요? 잘하시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들으세요? 예, 아주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다 천재들만 참석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고 제가 물어보기만 하면 다 척척 대답이시네요. 그래요.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죄사함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다 구원받았대요. 너나 없이. 구원 풍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회 다닌 분한테 물어보세요. 구원받았냐고. 아, 구원받았다고. 그런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죄가 그대로 있어. 죄사함 받지 않는 구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게 가짜 구원이에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너무너무 확실해요. 자, 보세요.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영생이고 무엇이 거듭나는 것이냐. 그림으로 보면 너무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천국의 주인이시니까 나 같은 죄인, 성경 말씀을 배우기 전에는 나 같은 죄인 그러면 좀 기분 나쁘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나 같은 죄인 그래도 아무도 항의하고 싶은 생각이 없지요.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가려고 하면 뭐가 가로막는다고요? 죄. 많기도 하네. 이렇게 많은 죄가 딱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데 내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마치 무엇과 똑같은 이치냐?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죄수가 왜 마음대로 시내 나와서 못 돌아다니죠? 죄 때문에. 아니에요. 죄인이 교도소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높은 교도소담이 딱 가로막고 있어요. 뭐 죄가 있어도 담만 없으면 슬금슬금 나와서 돌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도소 밖으로 나오려고 하면 높은 담이 딱 가로막고 있고 그 담 내 귀퉁이에는 총을 짊어진 교도관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시내 와서 못 돌아다녀요. 마치 나와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죄가 이렇게 되어버렸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되었다. 확실히 거듭난 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오전 내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 이대로 있다. 이거 전부가 아니라 죄 글자 하나만 남았어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가운데 놀랍게도 내 그 무수히 많은 죄, 한평생 지은 죄, 행위로만 지은 게 아니고 마음속에 품었던 죄, 머리로 생각했던 죄까지도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그러면 가기 싫어도 어디 가야 돼요? 둥 떠밀려서 천국 가야 돼요. 털끝만큼이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가기 싫어도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얼마나 간단해요. 다만 구원을 받으셨어도 배운 성경 중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든지, 또 구원을 받고 나면 아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것은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저녁 상담하러 가셔서 제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상담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구원 감별사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분에게는 구원을 도와드리고, 구원 받은 분에게는 구원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도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서 내가 확실히 아니까 목사님, 전도사님, 난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 받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말이 되지만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좀 알아봐 주세요, 그러면 아니 자기 양심 속에 이루어진 일을 뭘로 들여다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이렇게 해결하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을 3500년 전 레위기 17장 11절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것이 나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법이에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길, 죄가 용서되는 길은 나와 여러분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여러분 생명이 피에 있는 줄 아시죠? 예, 아주 상식이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는 말은 어려운 한자 용어인데요, 끝날 무렵에 제가 설명해드리기로 하고요, 그냥 용서된다, 죄를 용서한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직 모든 세상 사람들의 지옥 갈 죄는 피로써 용서가 돼요. 그런데 레위기 17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 피가 어떤 피인지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피 한 글자로만 써 있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하면 읽어도 천국 가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 피가 어떤 피인지는 신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그 피가 어떤 피인지를 설명해 놓았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아까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편지를 보낸 것이고, 먼저 구원받은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놀라운 사실이 깨달아져요. 그 피는 오늘 오전에 이미 배우셨으니까, 죄 없는 분이, 지옥 갈 죄가 털끝만큼도 없는 분이 나와 여러분의 지옥 갈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주셔야만이 우리 지옥 갈 죄가 씻어져요. 그런데 인간 역사 속에 죄 없는 분은 오직 한 분.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하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분이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미쁘다, 진실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강당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시면 안 받으셔도 돼요. 모든 사람 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라고요? 따라서 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 누구 구원하러 오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그것을 성경 말씀에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다 구원해 놓으셨어도 내가 그 사실을 성경에서 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구원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늘 오전에는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는 오늘 오전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먼저 배웠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그 많은 짐승 가운데 우리를 양에다 비유했어요.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 설명하셨죠. 양은 어리석게도요. 한 번 길을 잃으면 혼자는 절대 못 찾아가요. 목자를 잘 따라가면 길을 안 잊어버리지만 목자를 놓치면 한없이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혀서 죽습니다.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그 길이 죄악의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친히 나무에 달려 24절 말씀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뛰어내려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산채로 매달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은 내가 지옥 갈 죄인이 죽어야 할 것을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죄인인 나는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이제 천국 갈 의인으로 나는 살아났다. 그런데 오전 여러분 공부하셨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죄 없는 예수님이 가죽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웃옷을 벗기고 그 무지막지한 로마의 병정들이 쇠붙이가 달려있는 가죽 채찍으로 예수님을 내리쳤어요. 예수님이 몸뚱이로 무슨 죄 졌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왜 비참한 죄인처럼 그렇게 가죽 채찍에 맞으셨을까요? 우리가 몸으로 지은 죄를 대신해서. 왜 예수님 가시에 머리가 찔렸을까요? 이 똑똑하고 잘난 머리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왜 예수님 손에 못이 박혔을까요? 우리가 손으로 지은 죄. 가져와서는 안 될 것, 만져서는 안 될 것. 우리는 이 손으로 참 많이 죄를 지었죠. 왜 발에 못이 박혔을까요? 발은 우리의 발은 악으로 향하고 피 흘리는데 신속하단 말씀이 있어요. 이상해 우리 발은 죄 짓는 곳에 잘 달려가요. 어디 술판 벌어졌단다, 노름판 벌어졌단다, 어디 다방에 예쁜 아가씨 왔단다, 비밀 댄스홀 생겼단다, 그런 막 아주머니들 장바구니 들고 뛰어간다지요. 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것은 내가 죽어야 할 모습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저렇게 죽어야 할 사람은 나다.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가셨구나.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날이 그렇게 깨달은 날이 언제예요? 저는요 만 10년 동안 교회당을 다녔어요. 주일날 가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갔다고 설교 많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만민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온 세상 죄인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설교는 듣는데 아니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짊어지고 가지? 십자가에 흘린 피는 다 말라 비틀어져 버렸고 나는 지금 2000년 뒤에 광주 땅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항상 내 어깨 위에는 그 무거운 죄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10년 동안 새벽마다 새벽 4시에도 가고 5시에도 가고 가서 1시간도 울고 2시간도 울고 울 때 모습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막 집사님들은 막 앞뒤로 흔들고 장로님들은 옆으로 흔들고 가서 그것부터 배워요. 새벽 기도에 가면요 촤악 이제 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1시간도 빌고 2시간도 빌면요 눈물 흘리다 보면 나중에는 기분이 좀 개운해져요. 여러분 울어보면 마음이 좀 개운해질 때 있죠. 속상할 때 막 울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개운해지는가. 그런데 올 때는 또 그 죄보따리 주섬주섬 다 짊어지고 또 와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살다 보면 죄보따리가 이제 더 커졌어. 그 다음날은 더 일찍 가갖고 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막 빕니다. 그 짓을 제가 10년이나 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힐 노릇은요. 그렇게 빌던 사람들이 눈물 콧물 흘리던 사람들이 주일날 딱 와서 찬송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렇게 찬송해요. 새벽에 가서 우는 사람들 보세요. 죄짐 맡긴 사람인가? 예수님한테 죄짐 맡긴 사람들 그렇게 웁니까? 아닙니다. 죄짐 자기가 짊어지고 가서 울다가 또 짊어지고 와요. 그렇게 10년을 교회당을 다니던 제가 1980년 8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 저는 낮 집회를 들었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고 배우는 가운데 요즘 뭐 시설이 좋아지고 막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막 그림도 보여드리고 그러지만 그때 그림 한 장 안 봤어요. 그냥 목사님이 입으로 성경책으로 그런데도 제 눈에 십자가가 보였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 보였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찬송가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찬송가 135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그가 흘리신 보혈일세. 저는 그날 처음으로 그 찬송가 135장 3절 가사가 제 마음속에 이루어졌어요. 수없이 불렀어요. 그냥 부를 뿐이에요. 찬송합시다 그러면 부르는 거예요. 내 죄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예수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던 제가 30년 전 8월 5일 오전 11시 30분경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험한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이면서 아, 내 죄를 저분이 지고 가셨구나. 그리고 마음속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 이제 나도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그 순간 제 어깨 위에 있던 그 무거운 10년 동안이나 짊어지고 다니던 죄짐이 슥 내려지면서 나도 모르게 찬송이 내 입에 나왔어요.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수없이 불렀지만 그 찬송가가 처음으로 제 노래가 되었어요. 저는 요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 노래라는 말씀이 나와요. 새 노래. 물론 천국에 가서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부르는 새 노래와는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면 찬송가의 의미가 새로워진다. 그런 뜻으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수없이 불렀던 찬송가, 여러분이 수없이 읽었던 성경 말씀이 비로소 자기 마음속에 내 죄사함의 경험으로 이루어진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없으시면 우리는 거듭난 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1980년 8월 5일 그 감사하고도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찬송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듭나고 10년, 20년 지나는 사이에 제가 구원받았던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가사로 한 은혜 찬송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찬송을 아주 즐겨 부릅니다. 지금도.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올해는 타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지금도 그 찬송을 부르면요 제 가슴이 메요.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신 내 죄를 담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거듭나지 못하는 분이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거듭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분들. 그것을 이제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하면 믿음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거듭나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뭐 석 달은 교회를 다닌다든지, 뭐 성경 공부를 뭐 몇 달은 한다든지 뭐 신학대학을 가서 신학박사가 된다든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집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든지 이런 생각하고 계시면요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오전에도 선물이라고 배우셨죠. 선물이라. 절대로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만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기도서 3장 5절 히브리서 앞에 빌레몬서 빌레몬서 앞에 기도서 3장 5절 349페이지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무언가 해가지고 구원받고 싶으신 분은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냐?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구원 못 받는단 말씀이에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오직 구원받는 길은 하나뿐이에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잘 읽으셔야 돼요. 쫓아라고 읽으면 안 돼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가만 놔두면 다 지옥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 따라서 그 말이에요. 순종해서 그 말이에요. 중생의 시슴과, 이미 아까 중생 설명드렸죠? 중생이 무슨 뜻이라고요? 거듭남의 한자 용어. 다시 태어난다는 한자 용어가 중생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분은 이 디도서 3장 5절 읽으면서도 중생의 시슴과 중생의 시슴과 몇 번을 읽어도 거듭날 때 무엇이 씻어지는지를 몰라요. 거듭날 때 뭐가 씻어지죠? 죄가 씻어지니까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 읽으실 때는 중생의 죄 씻음과, 거기 죄자 안 써졌지만 죄자를 넣어서 읽으시는 분이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하면요 100번 읽어도 중생의 씻음과 중생의 씻음과, 중생할 때 뭐가 씻어져요? 죄가 씻어져요. 죄 씻음이 없는 구원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씻어지지 않는 구원은 없어요. 왜 죄 씻어지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거듭난 사람도 잘 살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잘 못 살 수 있고, 반대로 거듭난 사람도 잘 못 살 수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잘 살 수 있어요. 물론 그럴 때 잘 산다는 말은 좀 풍족하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죄가 씻어졌냐 안 씻어졌냐는 언제 가장 문제가 되냐? 아, 나는 오늘 죽는다.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왔다. 그러면 억만금을 쌓아놓았으면 뭐합니까? 그 돈이 나를 구원해 줍니까? 지옥 갈 나를 그 돈으로 천국 갈 수 있게 바꿔줍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오직 죄 씻었느냐 씻지 못했느냐, 죄사함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어요. 죄사함 받은 것은, 죽는다는 것은 영생의 시작입니다.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생을 누리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고,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받는 영원한 불못의 시작이죠. 얼마나 놀라운 차이입니까? 그래서 중생의 씻음과 거듭날 때 죄가 씻어져요. 죄 씻어지는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요? 우리가 죄 지었던 시절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참 어려서부터 죄를 많이 지었죠. 죄를 참 많이 지었어요. 죄를 지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 나빠요. 내가 지었지만 왜 내가 그 죄를 지었던고 하고 후회해요. 나중에는 고민하다가 죄 지은 내가 싫어. 내 자신이 내가 싫어. 죄 지은 내가 싫다니까요. 특히 그 청소년 시절에 어떤 그 성과 관계된 죄를 짓고 나면요, 굉장히 머리를 떠나지 않고 몇 날 며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씻어졌다고 하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죄사함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은혜 찬송 97장 3절 때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같이 비천한 것 사랑해 사랑해서 십자가 중한 영벌 대신 지신 예수님 얼마나 괴롭던가 내 모든 더러운 죄 예수님 흘리신 피 날 씻어 살리셨네
나같이 비천한 것 내가 죄를 짓고 나면요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비천해요 그리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롭던가 내 모든 더러운 죄 예수님 흘리신 피 날 씻어 살리셨네 그 사실이 깨닫는 순간 너무너무 감사하고 놀라웠어요 저는 서울여자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부흥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참 이렇게 좋은 강당에 앉아서 운동장에다 지은 텐트 밑에서 그것도 8월 달에 8월 5일이라고 그랬죠? 선풍기 하나 없는 싹싹 더운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이 말씀에 정신 팔린 정신이 집중되니까요 더운지도 몰랐어요 아니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말씀을 들으니까 더운지도 몰랐다고요 구원받고 나니까 얼마나 시원하든지 8월 달에 시원하긴 뭘 시원해요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아마 지금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서울 가도 바빠서 못 갑니다 서울여자 상업고등학교 운동장에 가면요 그 운동장 담에서 바로 저쪽 길로 건너가는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 육교 위에 올라가서 한 30분을 왔다 갔다 했어요 제 기분이 꼭 저는 천국에 와 있고 천국에 와 있고 그 육교 밑으로 지나가는 서울 시민을 보니까 전부 지옥 갈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왜? 그 더러운 죄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죄를 누가 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지고 가셨어요 오전에 배웠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말씀이에요 왜 보라 그랬을까요? 구원은 보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 글자 예수님 뭐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 죄 지고 가셨어요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혹시 죄가 많아서 구원 못 받은 분이 계세요? 그러면 지금 가세요 죄 많은 자를 예수님이 부르신다니까요 세상 죄 세 글자 속에는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포함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의 죄 속에는 여러분의 죄와 내 죄는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내 죄도 지고 가셨고 여러분 죄도 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지요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피로 붉게 적셨네 아 끝없어라 주의 사랑 언제나 아 영원토록 구원의 강물 넘치네 골고다 언덕에서 시작된 구원의 강물 흐르고 흘러서 오늘 오전에 오늘 저녁 이 강당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강물에 여러분 죄를 씻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또 부르는 찬송 가운데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믿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래도 의심 많은 어떤 분은 그래요. 아, 조금 남겨놨으면 어쩔 것이냐. 어? 예수님이 다 지고 가다가 조금 남겨놨으면 어쩔 것이냐.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을 줄 아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길게 읽었지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짤막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다 이루었다. 다섯 글자뿐이에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고요? 예,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다 이루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까지? 따라서 예. 언제까지 다 이루었냐? 예,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하시네요. 오늘 오전에 들으신 말씀 가운데 꼭 붙잡고 계실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이에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구의 피예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만이 우리 지옥 갈 죄를 사하지 그 이외에 어떤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그건 이단입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노래하고도 부족해갖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분들은요, 왜 니들은 그렇게 피노래만 불었었냐? 오직 자기 피로, 오직 예수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만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도 영원은 계속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단번에는 몇 번이에요? 예수님 딱 한 번 돌아가셔서 인간 역사가 시작,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 역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죄인의 죄를 다 용서하세요. 예수님은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여러 번 또 죽고 해갖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 놀라운 사실이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을 보면요, 비슷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해놨어요. 오전에 12절은 읽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을 얻을 것이노라 그랬어요? 얻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룩함을 얻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4절 보세요. 14절. 14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히 온전케 되셨습니까?
예.
예라고 대답하신 분은 축복받으신 분입니다. 뭐 여러분이 대답했다고 해서 구원이고 대답하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제가 그렇게 여쭈어보고 여러분 대답하시는 소리를 듣고 싶어하냐. 성경에 써 있어요. 마음에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에 믿어 의롭다함을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예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마음에 믿어서 물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더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돼요. 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시인하시겠다고.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입으로 말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전주 있을 때예요. 아니 이웃교회 교육전도사님이 한 1km쯤 떨어진 곳에 있는 성결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저하고 상담을 하다고 찾아왔어요. 좀 특이한 일이지 않아요? 아니 다른 교회 교육전도사님이 상담을 하다고 찾아왔으니 그래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 어떻게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신학대학을 다녔대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뭐 별로 배울 게 없어서 중퇴했대요. 그리고 집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었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아이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2700년 전에 내 죄를 다 지고 가셨다는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깨달아져서 기뻤대요. 그런데 기쁜 것도 잠깐이고 또 죄를 짓더라 이거예요. 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구원받아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가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래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대요. 교육 전도사까지 하면서. 그런데 왜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가 그렇게 물었더니 우리 전주교회 다니는 한 청년 자매님이 전도사님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은 영원한 속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한번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히브리서 9장 12절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은 깨달았지만 비로소 우리 인터넷 말씀을 듣다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영원한 속죄를 깨달았으니 깨달았으면 됐지 왜 절 찾아오셨냐고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오래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 구원입니까? 이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로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것이 구원입니까? 이걸 물어보러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그 거듭난다는 말은 사람이 태어난다는 말과 같은 뜻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한 어머니가 애를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도 나왔어요. 두 팔도 다 나왔어요. 한쪽 다리도 나왔어요. 아직 한쪽 다리만 안 나왔어요. 애를 낳습니까? 아직 다 안 낳습니까? 안 낳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애가 낳기는 낳는데 아직 한쪽 다리가 덜 나왔어요. 영원한 속죄가 아니면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렇네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았네요. 그리고 보따리 싸갖고 저희 전주교회로 와버렸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그 박수가 참 의미가 있으실 텐데
한 석 달 동안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꽤 잘 적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아니, 어디로 갔다냐 물어봤더니 어디 깊은 산속에 기도원에 들어가 있대요. 글쎄 지금 나왔는가 지금도 기도원에 앉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깨달아도요 정말 생명의 말씀이 있는 교회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실족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지요. 영원한 속죄를 깨달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은 가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사함받았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큰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을 아니 겨우 3일 동안 와서 말씀드렸더니 이렇게 구원해 주시냐, 나는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못 믿겠다, 또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 놀라운 구원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배우는데 해주실까? 그 답도 이사야서 38장 17절 1011페이지 이사야서 38장 17절 1011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아마 여러분 이 수양관에 올라오시기 전 또 올라와서도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오전 말씀 듣기까지 고생 참 많이 하셨어요. 그 불편한 자리에 쪼그리고 앉으셔서 또 누가 속없이 전기 코드를 빼부러 갖고 추운 방에서 주무시느라고.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을 참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고통이 우리 인생살이 속에 있을까요? 인생살이에 고통이 없으면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는 천국을 누가 사모하겠어요? 내게 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모든 죄를 예수님 피로 다 씻었다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진 분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평안과 과거에 우리가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크고 작은 고통과 비교할 수가 없죠. 내게 큰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왜?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세요. 물론 우리의 육신도 사랑하시니까 이만큼 건강해서 갈릴리 수양관까지 오셔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육신의 건강도 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왜 여러분 아들 딸들을 사랑하셔요? 아무리 봐도 나를 닮았어. 정 안 닮았으면 팔뚝꿈치라도 보세요. 닮았을 테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저는 우리 막내를 볼 때마다, 막내라고 그러니까 꼬만지 아시면 안 돼요. 애가 셋인 아버지예요. 근데 그 녀석 뒷모습 보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닮았는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제 뒷머리가요 조금만 자라면 한쪽이 휙 돌아가요. 옛날 시골에서는 소가 핥아버렸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 막내를 보고 있으면 똑같이 같은 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네. 물론 거기만 닮았겠습니까? 눈을 봐도 코를 봐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집 애보다 잘났습니까? 머리가 똑똑합니까? 공부를 잘합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다른 애하고 안 바꿔요. 왜? 나를 닮은 내 사랑의 분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냐? 이 세상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을 가진 피조물은 인생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장. 영장을 중국말로 하면요 링짱이에요. 링짱. 요즘 짱이란 말 유행하지요. 아, 얼굴 잘났으면 얼짱, 몸이 잘났으면 몸짱. 그 짱짜는요 긴 장자가 아니라 우두머리 장자 최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짱짱.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가진 피조물의 우두머리, 그런 뜻이에요. 완 우즈 링짱, 중국말로 하면 그러죠. 요즘 짱이 유행하니까 나는 얼짱이다, 나는 몸짱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죠. 나는 배짱이다. 요즘 배짱도 참 많아졌어요. 그러나 배짱은 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적당히 잡수시고 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만이 큰 병의 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배짱은 제발 자랑하지 마세요. 나의 모든 죄를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를 어떤 방법으로 지옥 구덩이에서 건지셨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님 등 뒤에다 뭘 던져보셨다고요? 모든 죄, 모든 죄. 모든 죄 세 글자 속에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지은 원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자범죄, 부지불식 간에 짓는 죄, 원죄, 자범죄, 부지불식 간에 짓는 죄는 모든 죄 속에 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죄를 지고 갔대요. 지고 가셨대요. 그런데 누구 죄만 지고 가냐? 아담의 죄만 지고 갔대요. 그러면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은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성경에 써 있으면 안 돼요. 원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지나간 죄는 지고 갔대요. 앞으로 질 죄는 새벽마다 가서 눈물 콧물 흘려야 한대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하냐? 지나간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렇게 써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나간 죄예요? 원죄예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혹시 앞으로 지을 죄가 어떻게 용서되냐 안 믿어지신 분은 모든 죄만 잘 보세요. 모든 죄 속에 앞으로 지을 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고 말로요. 그래도 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왜 세상 죄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죄를 지어요. 앞으로 지을 죄는 달나라에 가서 질랍니까? 화성에 가서 질랍니까? 앞으로도 세상에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상 죄 세 글자 속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 세 글자 속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됐어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이에요. 자 이사야서 38장 17절 말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의 모든 죄. 왜 이렇게 성경책이 두꺼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에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요, 내가 지은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구원 받았다고 해서 천사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옛사람의 죄 짓던 습성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오전에 거듭나고도 오늘 저녁 시간 나오기 전까지 화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속이 불편해하고 속으로 부글부글 끓으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죄 짓는 습관이 남아있고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전보다는 다르죠. 이제 우리는 죄로부터서 용서함을 받고 나면 죄가 미워요. 죄가 싫어요. 죄 짓고 싶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적은 죄를 지어요. 그래서 찬송가는 이렇게 얄팍해요. 성경책보다는 앞으로 지을 죄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나간 죄, 앞으로 지을 죄 다 합하면 이게 뭐예요?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어디다 던져버렸다고요? 주님 등 뒤에다. 주님 내 뒤에다 던져버렸다고요? 주님 등 뒤에다. 주님 등 뒤에. 주님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이 시간만 주님 역할을 할게요. 주님 역할. 제가 예수 그리스도 역할입니다. 역할극을 나누어서 합시다. 또 잘못 듣고 내일 하산해가지고 광주에서 온 문 아무개란 목사가 지가 예수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소문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여러분 입 딱 다물게 하려면 아주 간단해요. 이 강당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은 전부 하나님 역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역할. 저는 예수 역할. 나의 모든 죄, 지나간 죄, 앞으로 지을 죄를 예수님 등 뒤에다 던져버렸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 저를 보시고 죄 있다고 심판하실랍니까? 없다고 심판하실랍니까? 죄 보이셔요? 눈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어디로 가버렸어요? 주님 등 뒤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눈에는 내 죄는 하나도 안 보이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계시는 아들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를 가리워줬어요.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의 의미 속에는 내가 지은 죄가 내 머릿속에서 기억으로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 아니라 생생하게 남아있지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가리웠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그 사실을 찬송가로 노래하면 이렇지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새 잊어보셨어. 세상과 나는 어디로 갔다고요? 주님 등 뒤로 갔다니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왜 세상과 내가 간 곳 없어요? 주님 등 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만, 주님의 모습만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죄 없다. 너는 천국 가거라. 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의 연속입니까? 아직도 나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은 이사야서 44장. 22절. 천공 21페이지 이사야서 44장 2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30년 동안 항상 은혜를 느낍니다. 왜 하고 마는 것 가운데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을까? 여러분, 여름 하늘을 보고 있으면요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거 보이죠? 근데 잠시 후에 보면 싹 사라져요. 그런 구름, 하늘에 피어오르던 구름이 잠시 잠깐 후에 싹 사라지는 거 보셨죠? 특히 요즘은 차를 운전 많이 하시니까 새벽길을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촉 해가지고 헤드라이트 켜고 안개등 켜도 5m 앞도 잘 안 보여서 거북이 걸음으로 시속을 팍 낮춰갖고 운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던 안개가 동쪽 하늘에 해가 반짝하고 떠오르면 언제 안개가 꼈느냐 싶게 싹 사라지는 것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그럼 막 신나게 휘파람 불면서 막 시속 100km로, 110km로 달렸던 기억이 있죠. 내가 내 허물을 안개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구름에 사라짐같이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이 도말이란 말이 한자로 좀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한자로 써왔어요. 발을 도자 없앨 말자. 우리가 벽지가 더러워지면 벽지 위에다 또 벽지를 바르죠. 그걸 도배했다고 그래요. 도배. 발라서 없애버려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 피로 발라서 없앴다 그 말이에요.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왜 구속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을까? 이해하시려면 한자를 보셔야 돼요. 구원할 구자 살 속자. 산다는 말이 아니라 산다 그 말이에요. 돈 주고 산다. 값을 지불하고 산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목숨값을 지불했어요. 내가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을 천국 가게 하시려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수님 목숨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셨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에요. 나지만.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목숨을 지불하고 사면 내가 주님의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그런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분은 그래요. 아우,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갔다고 하는데 너무 쉬워서 못 믿겠습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전라도 말로 얼척이 없어요. 물어봐요, 그분한테. 당신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내놓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처자식을 위해서, 형제간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스승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을 내놓겠어요? 자기 목숨은 다 소중합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를 위해서도 우리는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게 너무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냐고. 구원을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란 것을 알 수 있어요. 죄 없는 그분이 그가 우리 죄를 없이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구원할 구자 살 속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구원하셨어요. 자, 이 구원도 보여드릴게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많았어요. 죄. 이게 누구의 죄예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죄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도말해서 나를 구속했는가를 화면을 잘 보세요. 지옥 갈 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갈 확실한 자격을 얻었어요. 조심조심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세요. 나는 아직도 안 믿어집니다. 그런 분을 위해서 오래된 신문 광고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95년 광고인데요. 동아일보에 났어요. 사람을 찾는 광고가 났는데 뭐라고 났냐.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엄마 위독하다. 빠른 전화 바람. 키 182cm. 16세. 키 크고 입술 두터움. 연락 주신 분 후사함. 연락만 줘도 아주 후이 살해하겠대요. 서울 전화번호 호출기 삐삐.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던 모양이죠. 예. 글쎄요, 이 덕호란 녀석이 나이가 16살밖에 안 되는데 키가 182cm나 된 것 보니까 꽤 덩치가 큰 중고등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아마 용돈이 궁해서 그렇든지 아버지 패스포드에서 10만원짜리 수표를 빼가지고 가서 신나게 써버렸다고 합시다. 아빠가 그걸 발견하면 화내실까요? 좋아하실까요? 이놈 자식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안 돌아오네. 그러면 아빠는 돈 걱정해요? 아들 걱정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엄마는 걱정하다가 지금 아파서 들어놓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버지가 동아일보까지 찾아가가지고 광고를 냈어요. 덕후란 놈이 아빠가 무서워서 차 부산으로 도망가고 짜장면 배달하다가 어두컴컴한 중국집 골방에서 피곤해서 이렇게 벽을 기대고 넣었는데 신문 쪼가리를 보니까 어서 본 얼굴이 나와 있거든. 자세히 보니까 자기야. 덕호야, 아빠가 모든 건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이 광고를 보고 덕호가 아빠에게 돌아가면 용서해줘요. 10만원짜리 내놓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용서해줄 줄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이 덕호 아빠예요? 용서해준다는 증거가 있어요. 10만원 안 내놓으면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안 하고 용서해준다는 증거가 뭐예요? 이 신문 광고예요. 동아일보에다 이 광고 내려면 덕호가 빼다 쓴 10만원보다 더 들어요? 덜 들어요? 더 들어요.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를 냈다는 게 아빠가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덕호가 안 돌아갔어요. 왜 안 돌아간 줄 아세요? 덕호야,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너라. 아, 용서한 줄 알았더니 아직 안 했네. 용서할 테니 그랬으니까. 눈이 좋아. 눈도 좋아. 그래갖고 안 돌아갔답니다. 아빠가 용서 안 해서 안 돌아간 거예요? 안 돌아가서 용서 못 받은 거예요? 덕호 아버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덕호란 님이 그렇게 눈이 좋은 줄 알았더라면 아빠가 모든 것 용서했으니 그렇게 광고를 낼 텐데 그냥 경황 중에 내다 보니까 아빠가 모든 것 용서할 테니 빨리 돌아오느라 엄마 위독하다 이렇게 광고를 낸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아일보가 아닌 이사야일보에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700년 전, 아직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700년 전에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건 하나님만이 내실 수 있는 간구예요. 어떤 인간도 700년 전에 광고했다면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니라 그렇게 광고를 내야 맞죠. 하나님은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강당 안에 앉아계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가서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 7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끝까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 돼.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광고를 700년 전에 이사야 일보에다 해놓으셨어요. 이 이사야서 44장 2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들어보면 자기는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으로, 어떤 분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으로, 어떤 분은 아주 간단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야 썩어지지 아니할십니다. 썩어질지로 거듭나면 무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듭났고 또 아직도 구원이 확실치 않은 분은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길을 원하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형, 구원의 그림자가 구약 성경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어요. 많은 그 모형을 다 찾아보고 있으면 오늘 저녁 은혜의 밤도 못해요.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부터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앞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3,4,500년적 역사적 기록입니다. 둘째 날 성경 말씀을 배우실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애굽 땅, 지금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역사가 있어요. 그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모세,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 모세 선지자의 인도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통해서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고 그 뒤를 쫓던 바로와 그 군대들은 몽땅 홍해바다에 빠져 죽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400년 종살이에서 탈출합니다. 그 뒤의 사건이에요. 4절 시작을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조차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400년 종살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3일 동안 걸어갔어요. 광야는 사막과 같은 길이어서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적고 또 광야길을 터벅터벅 요즘같이 자가용 타고 갔으면 발 안 아팠겠지요. 걸어가니까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3일 만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를 이 광야길에 나오게 해가지고 굶어 죽이실 모양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종살이했지만 마실 물도 있고 먹을 고기도 있었는데 광야길에서 우리를 굶어 죽이실 모양이다 라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저주를 내렸을 것 같아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이거야말로 진짜 배은망덕이죠. 400년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니까 3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맛 좀 봐라. 그러고는 그냥 광야에다가 불뱀을 풀어놨어요. 막 물리기만 하면 막 독이 불처럼 퍼져갖고 죽는 독사를 몽땅 풀어놔가지고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막 거꾸러져 죽으니까 아이고 뜨거워라. 그러고는 이제 모세 선지자한테 갖고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우리가 좀 뱀에 물려서 안 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 불뱀에 물린 자가 살아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노쇠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 끝에다가 그걸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불뱀을 쳐다보면 산대요. 어때요?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 독사한테 물렸는데 노쇠로 만든 막대기 끝에 맺어 있는 노쇠로 만든 뱀을 보면 살아날 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의 말씀. 그래서 구약, 신약. 지금 우리가 옛 약속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훈을 구원의 모형으로 이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뱀에 물린 자가 살아난 방법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갖고 장대 끝에다 달았어요. 어떤 사람이 쳐다봤을 것 같아요? 살고 싶은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죽고 싶은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아마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배도 고픈데 콱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쳐다볼 필요 없지요.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사람이 뭐하러 쳐다봐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간절히. 이 광야의 놋뱀 사건 속에는요,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광야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어떤 사람이 쳐다봤을까? 첫째, 간절히 살고 싶은 사람이 쳐다보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또 어제 죄 말씀 배울 때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천국 가면 좋겠지. 그러나 뭐 다른 사람도 간다는데 지옥도 한번 가보지 뭐.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은 안 가야 돼. 영원한 불못 지옥, 세세토록 고통받는 지옥은 나는 안 가야 돼. 하나님,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나를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살기는 바라는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쳐다보면 산다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안 믿는 사람이 쳐다봤을까요?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마 물린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웃기고 앉았네. 독사가 물었는데 뭐 해독제 연고를 발라준다든지 그보다 더 좋으면 해독제 주사를 놔주면 더 좋고 그것도 저것도 없으면 그냥 물린 사람들끼리 교대로 그냥 혀로 막 빨아갖고 독을 빨아낸다든지. 그런데 무슨 노쇠로 만든 뱀을 쳐다보라고?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쳐다봤을까요? 고개를 숙였을까요? 안 봐, 안 봐. 고개를 더 숙였을 거예요. 보면 산다는 말씀을 믿는 자만 쳐다봅니다. 우리도 보면 산다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 공부했습니까? 오전에도 공부하고 오늘 저녁에도 또 우리는 살펴보았잖아요. 쳐다보면 산다니까요. 고개를 들 것도 없어요. 고개만 숙이면 눈앞에 말씀이 있잖아요. 세 번째, 또 무슨 교훈이 들어있냐. 모세가 들고 있는 장대 끝에 매달려 있는 놋뱀을 바라보는 일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개만 들면 돼요. 놋뱀 한번 쳐다볼까요? 놋뱀같이 생긴 것이 어디가 있냐. 저 찬양대 위에 노리끼리 한 마이크가 있네. 네, 노리끼리 한 마이크. 한번 쳐다보세요. 뭐 고개만 들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고개도 들게 안 했어요. 고개만 숙이면 된다니까요. 앞에 그냥 나를 구원하신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 얼마나 확실합니까?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의 사라짐에게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장대 위에 뱀을 쳐다보는 일은 고개만 들면 되는 아주 단순한 일입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신학대학 나와갖고 신학 박사만 구원받게 만들어놨으면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저 시골 할머니들도요. 이 복음을 전하면 너무너무 확실하게 구원받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왜 나는 구원을 못 받을까? 자기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구원 못 받을 이유가 있어요. 왜 하고 많은 뱀 중에 불뱀을 광야에다 풀어놓았을까? 글쎄 저도 불뱀은 안 봐서 모르겠는데요. 이 불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인생살이 길에서, 인생길에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질병, 교통사고, 알코올 중독, 도박, 이성의 유혹 등 많은 불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있어요. 여러분 동네 혹시 꽃뱀 없나요? 네. 3,400년 전에만 불뱀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인생 도처에 불뱀이 늘려 있어요. 언제 그 불뱀에 물려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끝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갈릴리 수양관을 내려가기 전까지 내일 오전 중까지라도 상담하셔서 정말 내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하는 확실한 사실을 깨닫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광야 놋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또 한 가지는 모세가 장대 위에 단 놋뱀은 바로 누구를 나타내냐? 십자가 위에 피 흘리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146페이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땅에서 하늘까지 들렸어요. 왜? 땅에 있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믿으면 영생을 얻어야죠. 못 얻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16절 말씀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했단 말은 지구덩어리를 사랑했단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얼마나 사랑했을까. 이처럼 단 세 글자지만 지옥 갈 나를 천국 갈 만큼 사랑해 주셨죠.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의인으로 거듭났어요. 요한복음 5장 이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 히브리서와 더불어서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니라가 아니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한 100여 년 전에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선생이라고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토요일까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지 못한 한 청년이 아침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성경에는 내 죄가 사해졌다고 써 있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이 물었대요. 어떻게 해야 믿어지겠냐고. 마음에 와 담은 믿어지겠는데요. 그랬대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마음에 와 닿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자기가 만든 법이에요. 여러분 이 강당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강당 안에 공기가 있다고 마음에 와 닿는 분 손들어 보세요. 아, 좀 많이 손드시네. 어떻게 하면 공기가 있다는 게 마음에 와 닿아요? 내가 너무 쉽게 물었나요? 더 어렵게 물어볼게요. 자, 이 강당 안에 공기 가운데 21%가 산소고 78%가 질소입니다. 이 공기 가운데 내가 숨쉬는 데 필요한 산소가 21%라는 게 마음에 와 닿는 분 손들어 보세요. 믿음 좋으시네. 실은요, 이 강당 안에 공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음에 와 닿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왜 믿지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잖아요. 거기 공기가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겁니다. 21%가 산소라는 것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과학책에서. 그리고 평생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과학책만도 못한 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디 선생이 그랬대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어주면서 이게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네가 받아들여도 죄사함이 이루어졌고 자네가 안 받아들여도 죄사함이 이루어진 거야. 그렇게 얘기해줬대요. 그랬더니 청년이 아 그렇네요 하고 돌아갔대요. 그렇게 시원치 않게 구원받은 청년이 나중에 무디 신학교 교장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딱 지옥 가는 죄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어떤 죄가 지옥 가는 죄인지 확인하겠습니다.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으실까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오직 믿지 않는 죄. 죄가 많아서 지옥 갈 사람은 없어요. 아주 적은 죄가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것이냐 따먹지 않을 것이냐. 따먹으면 죽음. 따먹지 않으면 영생. 여러분, 믿고 천국 가실랍니까? 안 믿고 지옥 가실랍니까? 그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선택해야 할 어쩌면 선악과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 우리가 받은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않는 구원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도 요한복음 10장 28절. 164페이지 요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으실까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친히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오늘 구원받고 내일 죄지어서 멸망한다면 그게 어떻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오해해요. 아, 그래요. 그럼 앞으로 죄 지어도 지옥 안 가겠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 죄 지어도 괜찮겠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구원 곁에도 못 간 사람이에요. 그 더러운 죄, 그 괴롭던 죄, 그 비천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지옥 안 가니까 죄를 지어도 좋다. 그런 말을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은 입에 올릴 수 없어요.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죠. 쉬운 예를 늘 들어드립니다. 제가 바닷가 출신이지만 수영을 잘 못해요. 맥주병이에요. 해수욕장에 갔다 잘못해서 빠져 죽을 뻔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수영선수가 와서 건져줬어요. 그러면 친구가 내일 저한테 와서 해수욕장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아이고 나 어제 빠져 죽을 뻔봤다. 나 물만 봐도 겁난다. 해수욕장 그냥 또락물만 봐도 겁난다. 그것이 정상적이지요. 그런데 건져놨다니 한단 소리가, 야 나 어제 해수욕장에 가서 빠져 죽을 뻔봤는데 수영선수가 와서 건져줬어요. 그러니까 난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져야 쓰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신 빠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욕도 할 수 있고 미련한 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매일 배워요. 매일 오전 시간이 그래서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하는가? 그 죄의 문제도 내일 배우게 되고 또 우리가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12절 13절 계속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계속되기 때문에 길게 읽었지만 길게 읽으면 전 초점이 흐려져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었던 말씀은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산 내려가시면요, 교회 다니는 분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 몇 년, 몇 달, 며칠 영접했다고. 다 대답해요. 그러면 꼭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영접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대답 못하는 사람이 10중 7, 8은 될 겁니다. 거기 답이 써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그 구원받았다는 말을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이름이 뜻이 나와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서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예수님 이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여기 거듭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권세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어때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자녀만 되어도 뻑이고 살지요. 시장, 여러분이 사는 고장의 시장님 아들만 되어도 어쩌겠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의 자녀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자녀만 되면 좋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의무가 생겨요. 수년 전에 대통령 아들들이 청문회에 나온 거 보셨죠? 청문회에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막 질문하니까 막 손수건 내갖고 눈물 닦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막 대통령 아들이 막 굴비 엮듯이 엮어갖고 감옥 가는 것도 봤고. 근데 여러분 청문회 오라고 그러던가요? 여러분보다 감옥 가라고 그러던가요? 왜? 우리 같은 평범한 시민은 청문회에 오라고 하네요. 왜? 대통령 아들이면 대통령 아들답게 살아야 하는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청문회에 불려나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것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마음속에 중요한 숙제로 남게 돼요. 미국의 유명한 한 공장 회사 사장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첫 번째 쓴 책이 How to live like king's kid. 왕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왕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해요. 해롤드 힐이라고 하는 미국 사람은 구원받자마자 첫 번째 쓴 책의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책이었어요. 내일 오전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생활이 시작돼요. 신앙 생활은 거듭난 이후에 시작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신앙 생활이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김씨 집안의 아들이나 딸로 태어나니까 김씨 집안의 아들, 딸로 자라나는 삶이 있지 나지도 않는 녀석이 어떻게 자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태어나는 것이고 이제 태어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는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내일은 생활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아직도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죄를 졌는데 어떻게 그 죄를 하루에 다 용서받냐? 그런 생각을 지금도 못 버리고 있는 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루에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증거해 놓으셨어요.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3장. 1315페이지. 1315페이지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 앞부분은 제가 읽고 뒷부분은 여러분에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땅의 죄악을 며칠에 제한다고요? 우리가 몇십 년간 죄를 지었던 이 땅의 죄악을 하나님은 하루에 제하세요. 오늘 구원받으신 분은 오늘 하루에 제했고 내일 구원하신 분은 내일 하루에 제했고 앞으로 구원받으실 분도 하루에 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법. 오전에 그림으로 설명드리셨지만 조금 다른 그림이니까 아담. 첫사람 아담은 죄의 대표로 세상에 왔어요. 첫사람 아담은 죄의 대표로.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 갈 사람이란 뜻이에요. 나도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마터면 지옥 갈 뻔 봤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마지막 아담이라고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죄의 대표와는 반대로 의의 대표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죄인이 의인으로 거듭나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나도 이제 의인이 되어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랬으면 될 텐데 값없이라고 한 번 더 반복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죄사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문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담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 천국 갈 의인, 아담 안에 있으면 지옥 갈 죄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갈 의인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246페이지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함께 읽으실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두 절을 읽었는데요. 18절과 19절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끝부분만 살짝 달라요. 18절을 보세요.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과거형이에요? 미래형이에요? 이르렀느니라. 이미 이르러버린 사람들, 이 강당 안에도 많은 분이 계시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은 18절에 해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19절 끝으로는 어떻게 끝나지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되었다고요? 앞으로 될 것이라고요? 되리라. 아직 구원 못 받은 분은 내일도 되시고 모레도 되시고 날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의인이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기 전에요. 자, 이번 수양관에 올라와서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내가 여호와께 받은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3000년 전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이 수양관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수양관 시설을 돌아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수천 명이 앉아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이런 강당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진 적은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훌륭한 강당이 마련되었어요. 여러분들 많은 곳을 돌아보셨을 겁니다. 지금도 더 건축을 해야 하고 더 보완을 할 게 많이 있어요. 잠자리가 참 불편하시죠? 나무 침대라도 2층 침대라도 있어서 각자 이렇게 잠자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숙소를 계속 더 짓고 또 편안한 숙소에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갈릴리 수양관에 오셔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뜻에서 적은 헌금이라도 해 주시라고 부탁드려요. 단돈 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뭐 2만 원, 3만 원 해 주시면 더 좋겠죠. 또 없으신 분은 간절히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뭐 빌려서 하셔도 사양치 않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뭐 돌아갈 여비는 또 남겨놓으셔야죠. 예, 그래서 아마 이 나가시는 길에 헌금함이 여기저기 있을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왜 제가 기도하기 전에 이 광고를 드리냐? 기도할 때 마음에 정해요. 제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패스포드 내갖고 그냥 잡히는 대로 쑥쑥. 그건 아름답지 못한 헌금이에요. 기도할 때 꼭 마음속으로 정말 적은 보답이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물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살다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고 심판받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저희들을 친히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지옥갈 죄를 다 사함받고 이제 영생의 복된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라고 하신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만 하지 않고 내가 가진 적은 재물을 들여서 참으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이 갈릴리 수양관 시설이 더욱더 쾌적해지고 말씀 듣는 분들에게 더 편안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로 바꾸어질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적은 재물이지만 기쁜 마음으로 즐거이 힘에 넘치도록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들 오늘 저녁 은혜의 찬양의 밤도 더욱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내일 오전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말씀에서 교훈받고 내려가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친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